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에 영혼의 무게를 실어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본 뜻이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에 얻단 만큼 우리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담을 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본문 10절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이 주는 바 의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또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위로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바 곧 동방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정복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게 될 유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놀랬던 이방 나라들은 고레스와 맞서기 위해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이유도 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세상 열방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겼고 또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위로자로 삼고 살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당시에 세상 열방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이런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 열방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세상 열방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하든지 뭐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하면 되는데 연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런저런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바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시니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반응을 그러나 너희들은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호칭을 사용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비천한 신분에 속하기 때문에 어감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요. 저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의 종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종 뒤에는 님을 붙이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삶에 선택권이 없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주인이 가라면 가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도 없고 자신이 오늘 하루의 삶의 스케줄을 짜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요. 이름에서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 된 것,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된 것은 하나님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호칭 자체는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를 누가 받아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고 모세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다윗이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물론 모세와 다윗을 가리켜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상 6장 49절이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상당히 높이는 모세 위상을 높이는 호칭이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은 사탄의 종노릇했던 인생,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은혜로 풀어내어 살리셔서 그분을 섬기되 억지와 강요의 방식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게 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상황 가운데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은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에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택한 야곱아라는 이 호칭 자체는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근거와 터전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여러 많은 나라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그들이 무리가 좋았기 때문인가? 크고 강대했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나라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택은 요즘 아이들 말로 랜덤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표현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의 벗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벗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라는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상 열방을 다 정복하는 상황 가운데 세상 열방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궁극적 목적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10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취소될 수 없고 또 하나님으로 더 완전한 버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백성 자체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가실까봐 그리하여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었고 유다의 대적들, 세상 열방들은 아침에 피어난 식물처럼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아니 거의 예외 없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난주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에 비해서 나는 열심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어지면 점점 영혼의 무게가 자신의 양심을 누르게 되고 이런 일이 점점 계속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밀어내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외부적인 모습으로 볼 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로암미라고 호세아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상태적으로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고 때문에 죄를 늘 짓습니다. 이런 상관에서 이전에 짓지 않았던 새롭게 드러난 죄들 그리고 이전에 짓지 않았던 죄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들이 더욱더 무거워지게 느껴지는 것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율법이 들어왔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의 죄를 진다 할지라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양심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신자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심각한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 모든 조처를 다 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이런 사실을 아는 기초 위에 서 있어야 신분상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 죄인인 인간의 실존의 상태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마음의 무거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땅끝, 땅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면 떠나온 갈대아 우르가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에 의하면 바로 그 바벨론 지경이 될 것이고 그발 강가 같은 이런 곳이 될 것이고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바로 그 지경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경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어디로 가 있든 장소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붙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붙든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흔들거린 우리를 꽉 붙들어지는 이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이런 은혜의 붙드심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순간 실족할 뻔했다가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특별히 오늘 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린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시는 거지요. 그들을 방치하고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들과 내가 함께하겠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고 바벨론이 첫 번째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끌어가지요. 그때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인자 같은 한 사람이 불무불 안에 들어가서 빙빙 돌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지금도 화형을 당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불무불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문자적으로는 근심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을 해치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사방으로 둘러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점점 그 약속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중에는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마치 대적과 싸움을 싸울 때 왼손으로는 자식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은 대적과 싸움을 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위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위로운 행동이라는 말 뜻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은 항상 옳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실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11절 12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세상의 멸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와 다투는 자, 12절에 너를 치는 자라고 표현된 자들은 이스라엘 괴롭히던 대적들을 표현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하여 동시에 기가 완전히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욕을 당할 것이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기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가 팔팔 살았는데 그런데 기가 꺾이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즉 세상 신을 믿었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손도 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등장하여서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미력해 보였던 이스라엘을 자기 고토로 돌려보내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세상 열방들이 완전히 기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식,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의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이처럼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비참한 이스라엘을 붙들어 세우실 뿐 아니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가리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버러지라고 번역한 것이 더 좋은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벌레 그리고 버러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욥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빌닷의 진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욥이 자꾸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니까 드러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하나님 그분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유한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말 버러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정혜성 노인 어머님 소천하에서 화장터에 가서 벽제 성환회에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아공원에 그 유골을 안치를 했는데 참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실존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가치가 다 그렇게 사라질 존재입니다. 영원토록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영원토록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이처럼 버러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적어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혐오스럽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열방도 하나님의 비교하면 물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개인이야 뭐 이 무게를 잴 수조차 없는 거죠. 질량을 잴 수조차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한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이 친족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구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고엘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을 가리켜 구속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룻기에서 구속자는 보아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구속자라는 호칭은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살해당한 사람의 피값을 대갚아주는 사람을 가리켜 구속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구속자는 어떤 구속자인가?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구속자의 진정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타나면서 흥미로운 것은 이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내 구속자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의미를 구속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조화롭게 이해해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신 이라는 이 말, 이 말은 하나님만이 죄와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요.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1장부터 35장까지 11번 나타나고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단어가 13번 나타나서 총 이사야서에 25번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다가 야곱의 거룩한 자 혹은 그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약간 변형된 형태를 다 포함하면 총수가 한 31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거룩한 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다 그런 이야기죠. 즉 이스라엘과만 관계하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요 초월자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초월적 존재로만 계시지 않고 친히 땅 위에 한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만 택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질을 요구하셨는데 그 다른 삶의 질이 뭐지요? 레위기의 주제 성구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죠. 이런 요구는 하나님은 자신만 거룩한 분으로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만 하고 교제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에게 굳이 거룩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찬송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는가? 세상을 향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타작기는 옛날 타작기인데 어떤 타작기일까요? 우리 교회 학생들 타작기 보였습니까? 잘 못 보셨죠? 널판지에다가 못이나 뾰족한 돌을 촘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베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훑어요. 그러면 이삭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빙빙 돌리는 이런 것은 상당히 현대화된 타작기고 옛날에는 그런 타작기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타작기는 새 타작기라서 이가 무뎌 있지 않은 그래서 곡식을 갖다 대기만 하면 이삭이 다 훑어지는 이런 타작기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새 타작기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스라엘을 이런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이 타작기가 강력한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서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회리바람으로 다 날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백성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낸 일로 가시화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들이 얻은 승리가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세상 열방들을 다 겨처럼 부스러기로 다 만들어버리시는가? 그것은 앞서도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 세상의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이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깨달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거든요. 왜 찬송이 중요합니까? 왜 특별히 기독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왜 많이 부르죠? 왜 송영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송영으로 찬송으로 가시화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런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물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 집이다. 나는 이전에는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하여 그 이후에 남은 여생의 삶은 하나님 그분께서 지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하나님 그분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그림처럼 사실은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헐벗은 강과 산, 광야와 마른 땅 이런 것들은 다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척박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획기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늘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죠. 17절을 보세요.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는 이런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하고 가난한 자의 이 혀가 바싹 마른 상태에서 물을 찾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구책이에요. 술을 먹기도 하고 쾌락에 방임해 보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거 하다가 술 틀리면 다른 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욕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올바른 예배 욕구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한 현상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을 숭배한다든지 뭐 스포츠 스타를 따른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숭배 행위에 해당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필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연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을 쭉 말씀하시죠. 그죠? 17절 이하에서 나타난 말씀들은 자연적 현상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기 위함이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 강이 흐르고 동산이 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은 구원과 이런 것들을 동일한 말씀으로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0절에서 이루어지죠. 무리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나고 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교사 역할을 감당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 이 사역을 창조사역에 비교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구속을 새 창조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에요. 그 작품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속받았다면 위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배려와 존중과 관용과 오래 참으로 대하는 이런 덕스러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빚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알며 깨달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숙고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도 되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표현대로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런 전폭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깊이 경험토록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바벨론 포로 사도패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는 신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세 다 함몰되어 뭐 주의를 지키는 일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산다고요? 요의 말씀으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 저도 가장이니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런 정도의 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준비는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뭐 볼 때 뾰족한 뭐 대안도 없고 그럴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앞에 다 장애물이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다 부스러기로 다 가루로 만들어 다 날려야 되는 것이 그게 신자다운 삶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이 8절부터 20절까지였죠. 제가 몇 절을 인용했습니까? 10절을 인용했죠. 10절 말씀은 이런 면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깨닫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위로지 전혀 이런 삶의 내용과 관계없으면서 이 구절 하나 딱 끌고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하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 안에서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저희가 헤아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해부해내고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팽개치진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불러들이시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역사 가운데 이미 증명되었고 이런 일들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요 그리하여 마지막 날 보편적 교회가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의 모임이 될 것이요 이들을 통해서 드리는 찬송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찬송이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대열에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주를 참되게 하는 지식 안에서 견고함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셨죠?